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를 여러분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시간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학교 현장에서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학기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안에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또 저에게 전부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소원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소원을 성취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학교로 다니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 동네에 살게 하셨는지, 저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내가 거기에 있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뭐입니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죠. 그 안에 있는 우리 현장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학교 복음화예요. 우리 학교 복음운동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이 복음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붙잡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거든요. 되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일일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일일이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다락방하고 제자운동하고 캠프하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봤을 땐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그 시간에 학원 가지, 그렇지 않은 문제 하나 더 풀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 비밀이고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죠? 이걸 빨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 학기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것이다. 이 목표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로 가셔야 됩니다. 학교 가는 게 안 그러면은 되게 짜증납니다. 학교 가는 게 우울할 겁니다. 아, 방학이 왜 이렇게 짧단 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눌러놓은 페이스북, 그 팔로잉 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이 페이지가 제목이, 학점 분향소라고 되어 있어요. 뭐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봤더니, 고인이 된 학점 앞에 이제 분향하는 거예요. 조문을 표하는 거죠. 돌아가셨다. 뭐가 돌아가셨냐? 성적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번에도 F를 받은 성적 앞에 X키를 눌러가지고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전부 다 와가지고 XXX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고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근조 해가지고 이번 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어요. 이게 이 페이지 관리하는 친구가 되게 웃긴 놈인데 1년에 한 몇 번 해. 언제 하느냐? 언제 활동하느냐? 중간고사. 부질없이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학점, 여러분의 학점, 여러분의 성적은 이미 끝났다. 급식 드시는 분들은 성적표 앞에 예를 차리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학점 앞에 예를 차리십시오.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활동하는 때가 있어. 언제냐? 개학 때, 개강 때. 고인이 되신 방학 앞에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학이 돌아가신 거야. 끝나버렸어. 이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우울하다고 난리들이야. 방학이 왜 이렇게 짧단 말인가? 왜 벌써 개학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집중되고 어떻게 고정돼야 되느냐? 아, 방학이 좋은 때고 개학하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방학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메시지 붙잡고 훈련 받아서 개학 때는 드디어 현장을 복음화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복음화할 현장에 드디어 내가 오게 됐다. 기다렸다 하고 가야 돼. 쉽겠습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야. 그 와닿지 않는 만큼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멀리 있는 간격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큰 거야. 이걸 좁혀야 돼. 나도 그랬거든. 방학 때는 밤새 게임하잖아. 방학 때 어떻게 생활합니까? 한 뭐 2시, 3시 이 정도가 기본 취침 시간이잖아. 그때 돼서 보통 자거든. 그래서 한 오후 2시, 12시 넘어서 일단 일어나. 그래서 아침 첫 번째 식사는 보통 1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거야. 보통 그렇게 진행되거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임 해가지고 밤새고 그러다가 이제 한 4시, 5시쯤 되면은 이제 어머니 일어나자. 어머니, 아버지 막 새벽기도 때문에 일어나거든. 그럼 이제 조용히 잠들어야지. 빨리 그 옛날에 잠든 척하면서 막 컴퓨터를 꺼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았다니까. 복음 받고 나서 내가 바뀐 거지.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학교 가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내 학교, 내가 가야 될 현장. 그래서 방학 때는 수련회 통해가지고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합숙 갔다 오고 팀 합숙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개학하면 이제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내 관념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365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학교 가실 때 목표를 분명히 제대로 설정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는 것이 아니다. 엄마가 학교를 안 가고 있으면 등짝 스매싱을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뭐하러 학교 가요? 학교 복음화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현장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평생 똑같습니다. 평생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이 지겹다, 현장이 힘들다, 노는 것만이 답이다, 놀 때만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 가서도 똑같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서도 똑같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된다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 가는 거지. 되게 지겹고 가기 싫지만 휴가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표를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단어 JRUTC 이걸 목표로 붙잡으세요. JRUTC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목표잖아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1의 RUTC는 뭐였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덕평 RUTC 가가지고 수련회 가고 예원교회 가서 렘너트 데이 이거는 매달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훈련 받고 이제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목표를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나 하나님의 목표, 학교 복음화, 우리 반 복음화 이 목표 어떻게 내가 성취하고 실현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계속 받았던 성경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되어 버려야 돼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오늘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일 먼저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은혜 안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돼. 안 그러면은 일진들이 설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왕따시키는 그런 현장에서 이상한 선생님들 많은 그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상한 친구들 많은 이상한 다락 문화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약해지지 마라. 스스로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담대해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죽지 않도록 창조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식물들이 광합성 안 하면 죽잖아요. 그치? 풀이 햇빛을 받아야 살아. 햇빛에 차단되어 있다. 며칠은 살겠지.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다고요. 그죠? 식물, 모든 나무가 햇빛에서 차단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차단되면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들어 두신 법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원리라니까. 그게 창조 원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마귀한테 장악당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저주가 찾아왔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구원받아야 되니까. 멸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아야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아야만 죄에서 빠져나와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멸망에서 빠져나올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3장 24절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돈 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성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얼마 돈 내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아이돌 가수 콘서트 그 티켓 사는 것처럼 돈 얼마 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왜? 아니면 멸망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불신자처럼 노력해서 사는 것 아니다.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나는 불신자처럼 열심히 뭔가 잘 많이 해가지고 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인강 많이 들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는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 생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매시간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하시겠다.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때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두 번째,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세 번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은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가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오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사를 심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이 너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나를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나에게 감사로 부딪혀오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회복되느냐? 감동이 회복되는 거야.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뜨거움이 있어야 돼. 행복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은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고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하루 동안 예배하면서 무엇을 체험하고 가야 되느냐? 기쁨을 체험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거 얻어야 돼요. 이거 찾아내라는 거죠. 이게 예배. 이거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성경의 증거를 몇 가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서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죄인 중에 제일 못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였고 행복이었거든요. 이 은혜가, 이 감동이 바울의 평생을 이끌어간 거야.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동입니다. 자, 이걸 받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 내용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살아갈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것이 은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아냈다라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병든 부분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병들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말씀 들어갈 때 치유돼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병들어 있는 부분 치유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이 원하는 거야.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장난이, 사단의 장난인 거지. 여러분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지금 못 듣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보다는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1 렘넌트들은 빨리 눈치를 잘 채야 돼. 여러분이 더 이상 초등학생 아니거든. 이제 교복 입고 다니잖아. 교복 입어봤을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론을 빨리 내려야 돼요. 어디 예배 시간에 졸고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들고 휴대폰 보고 이럴 수 있습니까? 개념 없이? 진짜 무개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이야 그 말씀을 놓치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수작을 쓰고 있잖아. 계속 낚시를 하고 있다니까. 떡밥을 던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거기에 뭉퉁뭉퉁 다 낚여져. 그럼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늦잠. 그렇잖아. 예배 시간에 메시지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못 오도록 한다니까? 뭘 가지고 던집니까? 평소에 절대 안 오는 카톡. 예배 시간에 오도록 만들어. 심지어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뭐 단톡방에서 뜬 건데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카톡 확인해야 되겠다. 나를 누가 급하게 찾나 이래가지고 카톡 한번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메시지는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깔아놓고 있거든. 근데 렘넌트가 거기 낚여.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죠? 평상시 같으면 별로 재밌지도 않은 옆에 애가 하는 병신 같은 짓에 낚여가지고 계속 웃기는 거야. 계속 생각나. 계속 웃어. 이래가지고 막 빵 터져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아무 상황 아닐 때 그냥 멍하게 있을 때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해. 하나도 재미없거든? 뭐야? 미친놈. 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갈 건데 예배 시간에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 인간들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말씀만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말씀만 들어가면 영혼이 치유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예리하게 파고들거든요.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168시간? 그 168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몇 시간 있습니까? 세상 말 듣는 시간 몇 시간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다 머리를 채우고 있고 영혼을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1시간밖에 없어. 영혼이 어떻게 살겠어요? 삶의 방향, 삶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어. 이 말씀 붙잡고 치유받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삶의 방향에 인도받으시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 있지만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야기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뭔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진지하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이 오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해결된다.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예배 시간.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세요. 중고등부 예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은혜 받으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 때문에 오는 행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고요. 주일 하루 종일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얻어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가라. 은혜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을 방법이요. 이게 뭐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규모를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영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잘 몰라, 렘넌트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너무 많은 거지. 이거부터 붙잡자고. 이거부터 새로 하자고.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완전 비정상이거든. 근데 우리는 완전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니까? 뒤집어야 돼. 영적인 규모를 만들어야 돼. 자, 영적인 규모, 영적인 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에 영적인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뭐냐? 첫 번째가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예배. 다 같이 드리는 공동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 예배, 공동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다 같이 복음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배가 어떤 것이냐?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게요. 다음 주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야.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 그 은혜 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왜 그러냐? 예배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예배하는 자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선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인간이 살게 돼 있어. 예배 드릴 때 인간이 승리하게 돼 있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누리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하는 시스템, 현장 예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단을 쌓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해야 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장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정시 기도했다 그랬잖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 이게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시스템이고 만들어야 될 규모예요. 반드시 이거 찾아내세요. 개인 시스템, 개인 예배 시스템, 현장 예배 시스템.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 운동이에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다락방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현장 다락방을 가지고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내 현장만을 위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민규를 불렀단 말이야. 민규를 부른 목표가 뭐라고요? 민규에게 있어서 민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어. 그리고 민규가 있는 그 현장인 오금중학교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민규는 오금중학교 안에서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오금중학교 복음화할 수 있는 오금중학교 복음화를 위한 언약을 붙잡도록 다락방에 참여하는 거야. 다락방을 만들고 그 시간을 만들고 그 응답을 받는 거지. 그 상소를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학교마다 받으시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해가지고 지역 복음화하는 말씀 운동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면서 그 지역에 역사했던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귀신의 세력 다 도망가고 쫓겨나가버리는 거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현장을 장악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스템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자가 뭡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 그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제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제자.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스케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야. 그게 합숙훈련이고 팀합숙훈련이야. 여러분이 그 훈련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훈련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찬열 선생님 군대 갔잖아. 지금 열심히 훈련 받고 있을 거야. 훈련이 뭡니까?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총을 쏴야 되거든. 근데 총을 어떻게 쏘냐. 제대로 쏠 줄 모르면은 다 빗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쏘는 연습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뭐 군대에서 훈련 받은 거 거의 대부분 잊을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가 갈리는 훈련, 힘든 훈련이 수류탄 던지는 거였어. 수류탄. 수류탄 아시죠? 서든 해본 사람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던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지. 수류탄, 이제 폭탄인데, 손에 들고 이제, 그, 던질 수 있는 조그만한 폭탄인데, 요 폭탄에 이제 잠금장치를 해놨어. 그 잠금장치를 풀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준비가 되는 거야. 레디가 되는 거지. 잠금 장치를 풀고 그러면서 마지막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 손으로. 이 브레이크를 떼면 5초 후에 폭발해. 이해가 되시죠? 뭐 어디서 구경해봤을 거야. TV에서 한 번씩 나오고 하잖아. 근데 이게 폭발하면은 이게 화력이 세거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자기 손에서 폭발하면 자기가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거야. 형체 없이 날아간다고. 되게 끔찍해. 그래서 이 수류탄 던지는 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연습을 시킨다고. 반복 연습을 시켜요. 연습용 탄을 들고 연습을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동작만 계속 연습을 시켜. 섀도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 맨손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하는 거야. 이걸 거의 몇천 번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 8시간 훈련을 하는데 8시간 내내 이것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엎드려. 하나, 둘, 셋, 엎드려.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진짜 여름에 제가 이거 훈련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워낙 저질 체력인데다가 땡볕에 아무것도 그늘이 없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30도 넘는 그 온도 속에서 운동장에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한 3시간 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더라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빡세게 시켜서 수류탄을 몇 번 던져봤냐. 군생활 통틀어서 딱 한 번 던져봤어. 위험하니까. 그것도 못 던지는 사람도 있어.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시키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시켜가지고 숙달되도록 꿈에서도 생각나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거든. 우리가 현장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제자로서 그 정도 반복도 하지 않고 그 정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 마귀가 진을 치고 캠프를 만들어 놓고 완전 이제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 동네 어떻게 적진을 무너뜨릴 영적인 군사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훈련 없이 총 쏘는 방법도 모르고 수류탄 던지는 방법도 모르고 그 뭐 대검으로 찌르는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겠냐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렘넌트는 훈련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시간 여기 와가지고 하는 그걸로는 훈련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신학원 오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친구들 있잖아.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훈련 스케줄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왜?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으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역사하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강해져야 돼. 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너를 뭘로 불렀다고요? 군사로 불렀다.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 영적인 군인이에요. 군인답게 싸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게 훈련입니다. 경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경기자,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특징이 뭡니까? 우리 민규 운동선수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태권도 하잖아. 발차기는 몇 번 해야 됩니까? 손 이거 찌르는 거 몇 번 해야 됩니까? 동작 몇 번 연습해야 됩니까? 아, 한 10번 했으면 됐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무한반복 계속 시킨다니까? 훈련. 그래야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승리자의 면류관,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스케줄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뭐 기억이 안 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는 자체가 훈련이에요. 신학원 오면 몇 년 합니까? 청소년 신학원 3년이거든. 3년 6학기. 청강까지 포함해가지고 4년 8학기야. 4년 동안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다. 그게 여러분에게 남는 거예요. 그 훈련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전부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행동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사람은 그 판단의 기준이 전부 육신적인 거야.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전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렘넌트 여러분도 대충 비슷하거든. 훈련 받아라. 해외 캠프 가자. 이러면은 아,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왜 안 되냐? 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시간이 없는데? 학원 가야 된대. 학교 가야 된대. 뭘 해야 된대. 이거 해야 된대. 저거 해야 된대. 친구 만나야 된대. 놀러 가야 된대. 육신적인 기준이거든. 영적인 기준이 아니야. 더 확실한 거. 돈이 없어요.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돈 없다는 말. 그러면은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다 있는데 시간도 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게 돼 있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수련회 갔다 오자. 아 렘넌트 대회 가자 라고 하는데 아 그 시간에 저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것보다 3박 4일 공부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그래야 공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육신적인 기준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3박 4일 학원 가 있는 것보다 더 능력 나타날 거고 더 역사 일어날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야.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돈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능력이 문제입니까? 전부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이요. 이걸 빨리 버려라. 이걸 뒤집어라는 거야. 그래서 렘넌트는 돈 없다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 말을 한마디라도 바꾸라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돈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거든. 아,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없애야 돼요. 그 말은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렘넌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라야 돼요. 어제 신학원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도학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결정해. 눈에 보이는 성적 몇 점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결정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야.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야. 거기에 속지 마세요. 허상이야. 속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숫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배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 있다, 돈 없다, 그것보다 못할 만큼 능력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렘넌트는 기준을 바꾸라. 뭘로 바꿔야 돼?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 모든 기준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은혜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받는 영적인 시스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영적인 시스템 만드는 시간이에요.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답이 없어.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참을 거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인생이 불신자 수준으로 멸망하는 인생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디 예배 시간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딴짓하고 이런 인생 되겠습니까? 저는 그 꼴 못 봐요.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가 장난이 아니거든. 알겠지, 얘들아? 응답 놓치지 마라. 선생님들이 착하니까 여러분 가만 놔두잖아. 저는 그렇게 못 놔둬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망할 거거든. 계속 그렇게 놔두면 망한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 못 받으면 망한다고. 불신자처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꼴 못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11조 왜 해야 됩니까? 11조 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 받거든. 반대로 11조 놓친다. 열심히 하는데 경제가 싹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돕겠지만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모든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함으로 인생의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